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4절까지 구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암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 삶과 모든 것에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남포 학부모 기도회가 2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반부터 야외 테라스에서 카페가 운영이 됩니다. 풍성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7장인데요. 사무엘상 7장 이제 본문의 정황은 크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치 상황입니다. 둘은 대적 관계로서 늘 전쟁을 치렀는데요. 오늘 본문 7장 앞에 있는 4장, 5장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두 번이나 참패를 당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이 당했는데, 당연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싸움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뒤에 있는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고대 근동 자료를 살펴보고 또 성경을 토대로 추정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청동의 문명에 속한 후발 주자였고 또 이에 대항하는 블레셋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철기 문명에 속했던 선두 주자였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 따르면 이 블레셋은 강력한 철제 기술을 극비로 붙여서 다른 나라에 잘 전수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다른 나라 혹시나 이 철 농기구나 철 무기가 필요하면 직접 블레셋까지 와서 사가야 했습니다. 많이 팔지도 않았고요. 아마 팔아도 아주 비싸게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기술은 거의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2절에 가면 청동기 이스라엘의 철 무기를 가진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군인과 서민들은 청동기 무기와 청동기 농기구를 소지했었고 일부 사람들만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를 소유했을 것입니다. 청동기 무기는 워낙 무뎌서 철기 무기와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객관적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총과 탱크의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어떤 수단을 도입하는데요. 앞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 정황인데요. 사무엘상 4장 4절입니다. 도저히 싸움이 될 수 없자 이스라엘이 택했던 방식인데요. 4장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은 초월적인 수단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죠. 언약궤를 가져오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궤를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참고로 훗날 다윗왕은 이 철기 문화를 도입해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영기를 이끄죠. 그러나 본문의 정황에서의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이후에 이제 4장, 5장을 좀 넘어가서 5장, 6장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빼앗긴 그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들어가는데 그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은 블레셋의 한 도시 국가 이름인데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거기서 독한 종기를 퍼뜨려서 그 독한 종기 때문에 철기 블레셋이 청동기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5장과 6장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고요. 그리고 충분히 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독한 종기 사건 때문에 주춤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오늘 본문 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시간이 흘러서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함께 이렇게 회집을 합니다. 이것은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절호의 찬스이죠. 그래서 7절에 가면 블레셋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를 본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라고 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기 사건 때문에 블레셋은 주춤했지만 여전히 그 무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 차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독한 종기로 인해서 블레셋을 어렵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종기를 언제 거두어 가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당연한 반응이죠.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면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야지만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인으로서의 사사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전까지는 이 사무엘이 어린 자로서 이렇게 등장하고, 그리고 잠깐 동안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다가 7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사는 정치, 종교,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면 그 군사 지도자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객관적으로 보자면 청동기 무기가 아닌 어떤 더 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철기 무기를 가져오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맞다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사무엘은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진 궁극적인 요인을 다르게 보죠. 무기 차이 때문에 진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요원 씨라는 사람이 쓴 강요원이라는 사람이 쓴 역사 고전 강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세계 1차 대전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의 원인이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깊은 원인, 두 번째는 중간 원인, 세 번째는 결정적인 촉발 원인,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은 이러합니다. 깊은 원인은 삼국협상 대 삼국동맹의 양극체제로 전쟁의 긴장감이 고조된 그런 정황, 그것이 깊은 원인으로 깔려있고, 중간 원인으로서는 독일의 세력 강화와 미숙한 외교 정책, 이것이 중간 원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결정적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의 청년이 오스트리아의 그 황태자를 암살한 사건, 이 사건이 결정적인 촉발 원인이 되어서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했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촉발 원인은 촉발 원인일 뿐 깊은 원인은 따로 있다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는데요. 본문과 연결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한 건 패배의 촉발 원인에 불과하고, 깊은 원인은 이것이 아니라 사무엘에 따르면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우상 숭배, 여기에 패배의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 깊은 원인이 있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을 촉발 원인에서만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촉발 원인은 말 그대로 촉발 원인일 뿐 우리는 더 깊이 깊은 원인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해결책이 나오죠.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해결책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문제 진단을 하고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 진단도 사실은 이와 비슷하죠. 깊은 원인까지 보지 못하고 촉발 원인만 보고, 그 촉발 원인만 제거하면 위기가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기는 강한 블레셋의 침공, 그리고 블레셋이 강력한 철기 무기를 가진 것,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를 가진 것, 그것이 패배의 궁극적인 원인, 위기의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블레셋이라는 강한 외부의 적만 없으면, 아니면 그들보다 강한 무기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사실은 내부에 있다라고 사무엘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AD 392년에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 단순하게 판단을 하죠. 핍박기는 안 좋고 이제 공인이 되고 국교화가 됐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국교화가 된 이후에 질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은 사라졌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변방에서 정결하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지 안타깝게도 그 수도원마저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새로운 대안이 나오고 결국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종교개혁까지 났는데,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들 중에서도 타락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외부의 핍박자만 사라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역사는 또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같은 논리로 이스라엘의 외적 블레셋만 없어지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강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핍박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다면 위기가 아닐 수 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핍박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나쁘다면 그것은 위기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외부의 적만 없으면, 아니면 외부의 적보다 우리의 가시적인 힘이 세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의 적의 유무, 적의 강함 여부가 핵심이 아닙니다. 청동기 이스라엘은 본문 앞과 이제 본문에서 그 독한 종기 사건 때문에 잠깐의 평화기를 누립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막간의 르네상스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언제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미스바에 이스라엘을 모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군인들에게 철기 무기를 준비하자, 군사력을 강화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고 외칩니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렇게 회개를 이렇게 촉구를 하죠. 이후에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냐면,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했다라고 나와 있죠. 어떤 번역본에는 이제 천둥 소리이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을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우레 소리로 블레셋이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기적적인 승리이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 학자가 있는데요, 이 본문의 미스바 회합의 의미에 대해서 우레 사건과 연결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세한 기술에 직면하여 우레라는 전략밖에는 달리 의존할 것이 없는 저변에 속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미스바 회합 사건의 의미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세한 기술에 직면하여 우레라는 전략밖에는 달리 의존할 것이 없는 저변에 속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세한 기술이라면 블레셋의 철기 기술이죠. 그 기술에 직면해서 우레라는 전략밖에는 달리 의존할 것이 없는, 가진 것이 없는, 가시적으로는 힘이 없는 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바로 미스바 회합이다라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학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가진 게 청동기 무기에 불과해서 객관적으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바로 서 있으면 된다라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게 아는 대로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좀 우리의 현실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과 매우 비슷할 것입니다. 여전히 외부의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턱없이 힘이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존할 것이라고는 우레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죠.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감당해낼 수 없고 어찌 보면 세상에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실은 져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고 이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만을 진정한 반석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레밖에는 의존할 것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자, 그러자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러자 결국 승리를 주시는데 그것이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7장 10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겼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지만 이겼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우레를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렇게 반응을 했고, 그 이후에 의도하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레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선후 관계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늘 이렇죠.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보다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블레셋보다 강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주된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생각하지도 않고 우레만 달라는 그런 식의 요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구역 공과 교재로 기도라는 그런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구역 공과 2과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으로 방해될 수 없는 신앙의 자리까지 약속받았다. 참 멋있는 문구죠.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으로 방해될 수 없는 신앙의 자리까지 약속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블레셋보다 약하고 가진 것은 청동기에 불과하고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를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방해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명예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명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당당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아침에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팔복 첫 번째 말씀인데요.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 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죠. 벼랑 끝에 서 있으면 복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지기에, 라고 그렇게 이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과 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레라는 전략밖에 의존할 것이 없는 저변에 속한 자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그런 것으로 방해될 수 없는 신앙의 자리까지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당당함으로 살아라. 무엇이 참된 복인지 알아라. 우리 모두 이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당당한 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나 세상의 힘에서 오는 그 당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당당함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으로 방해될 수 없는 신앙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신자로서의 그 명예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